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한 정황이 잇따라 파악되는 가운데 평양 국제공항 활주로에 있던 항공기들이 이동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12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고려항공 비행기들이 지난 6일부터 10일 사이에 공항 터미널 건물 근처 계류장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지난 11일 공항의 다른 구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동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8년 9월 초에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 도착하기 하루 전 그리고 같은 달 말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방문하기 하루 전에도 같은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당시에도 항공기들이 터미널에서 먼 쪽으로 이동했었습니다. NK뉴스는 이 밖에도 러시아 전쟁 기념비인 해방탑과 북한 국방성 청사에서 지난 5일과 11일 사이 재포장과 보수공사가 이뤄졌다면서 북러 정상이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NHK 방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다음 주 초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러시아의 베도모스티 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고 이르면 이달 중에 이 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일정이 19일에서 20일까지로 계획됐다고 전해서 그 전후에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실현되면 24년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5월 첫 임기 개시 약 두 달 만인 같은 해 7월 북한에 가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초에 5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김 위원장을 만나서 북러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러시아 내부 전문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전후 가자지구 관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2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칼리드 빈 칼리파 빈 압둘 아지즈 알카니 카타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같이 말하고 통치와 안보, 재건 등을 관리하는 구체적 방안을 포함한 전후 구상의 핵심 요소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하마스가 추가로 제안한 휴전 조건에 대해서는 일부는 검토할 수 있지만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간극이 메워질 것이라며 결국 하마스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확보한 3단계 휴전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동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이 12일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가 6명의 여권을 취소시켰습니다. 홍콩 보안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수배자 명단에 등재된 네이선 로 전 입법회 의원과 시몬 청, 핀 라우, 조니 폭, 토니 초이, 멍시우 테씨 등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은 수배 중인 이들 무법자들이 영국에 숨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노골적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의 악행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세력과 계속 공모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그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호위함 한 척과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이 대서양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1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해군 호위함인 코르시코프 제독함과 잠수함인 카잔함이 600km가 넘는 거리에서 모의 적 목표물에 정밀 타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오물풍선 살포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어떤 일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풍선 살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남북한은 확전을 피하기 위해 상황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대러시아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에서 20도, 최고기온 19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방어에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주한 미국 대사가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은 유치하다며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11일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어떤 일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 등 남북한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골드버거 대사는 이어 폴 러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그들은 매시간 매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 대사관 직원들 또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경계태세를 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We're ready for anything. General LeCamera, our USFK, UNC commander, CFC commander.
골드버거 대사는 또 우리는 준비가 돼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안보 공약에 대해 한국과 한국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범위의 군사와 안보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8,500명의 병력은 이러한 장기적 공약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we're ready and we are standing by our allies. We are discussing the full range of military and security policies.
골드버거 대사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유치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도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부가 동맹을 강화하고 결의를 보여줌으로써 최선을 다해 이러한 도발을 억제할 것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We're interested in reducing tensions, not in increasing them. But I think that it's natural for the ROK and President Yoon and his government to take.
그러나 현재의 남북 간 긴장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며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와 북한의 대중국 관계 관리 등을 고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긴장은 대북 전단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우리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을 믿지만 또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북한이 이 오물풍선으로 하는 일은 터무니없고 긴장 완화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동맹인 한국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hat they're doing with these balloons are outrageous and so counterproductive to that reduction of tensions.
골드버그 대사는 또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한국, 일본, 중국,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우리는 중국과 더 많이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you know, this is a long-standing process that has been going on, this trilateral between Japan, Korea, and China.
골드버그 대사는 한일 중 3국 정상회의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며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금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드버거 대사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은 관계를 관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양자 관계뿐 아니라 삼국 관계에서도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이견을 좁히고 경쟁할 것은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대북 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남북한이 확전을 피하기 위해 상황을 관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추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네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한국에 살포했던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관망 모드로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지난 9일 한국군의 접경지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이 삐라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한 뒤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심리전을 넘어 물리적 충돌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9일 담화가 지난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발표했던 담화와 비교했을 때 특유의 거친 표현 없이 비교적 절제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입니다. 김 부부장은 9일 담화에서 한국의 추가 행동을 조건부로 새로운 대응을 언급했고 자신들이 보낸 오물풍선엔 빈 휴지장만 들어있고 정치적 선동 내용은 없다는 해명성 주장을 담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반면 2020년 6월 당시엔 한국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광대노름이라고 비판하며 남북연락사무소 폐쇄와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하며 최악의 국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었습니다. 이 담화는 결국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로 이어졌습니다. 또 4년 전엔 북한이 김 부부장 담화를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하며 대북전단에 대한 적개심과 규탄 여론을 조성했지만 이번엔 지난달 29일과 지난 9일 두 차례 김 부부장 담화 모두 대내 매체에선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갈등 확대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된 오물풍선 살포가 불리한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확성기가 더 확대되고 전면으로 켜지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자극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속내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박용환 선임연구원도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본격 재개될 경우 북한으로선 득보다 실이 크다며 그렇다고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을 넘어 군사적 대응을 택하는 것도 한국 국민들의 반감을 자극하고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불러올 수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남남 갈등이라든지 정책의 약화를 노리는데 북한이 확실한 나쁜 사람이 된다. 근데 그거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전략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 거죠.
북한이 체제 위협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보는 대북 전단에 일단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정책에 집중하는데 한국과의 충돌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징후들이 나오면서 남북 간 모종의 충돌이 북러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는 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펴고 있고 농번기까지 겹쳐 군병력을 건설과 농업현장에 동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선임연구위원은 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면 자칫 대남 오물풍선 살포가 푸틴의 방북을 희화화시키거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두고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럴싸한 중견 핵보유 국가를 방문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기술 지원도 하고 관계를 돈독히 한다 이런 모양새가 이렇게 포장이 돼야 되는데 총선 날리고 있는 국가에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하고 있다는 모습이 오버랩 되면은 한국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국군도 10일 이후엔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운영과 관련해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하지 않는 이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합참은 앞서 9일 대북 확성기 가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질 경우 남북 간 갈등은 또다시 표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조만간 대북 전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전단 단체들과 주로 전화로 상황을 공유했으나 이번엔 보다 긴밀한 소통을 위해 대면 모임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의지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살포 자제 요청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며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면 굳이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활동해달라는 취지로 우회적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도 북한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관리 모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그동안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일부 민간단체는 여전히 전단 살포를 계속하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럼 북한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또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단 살포나 민주화운동은 하되 갈등을 유발하는 접경지역에서의 공개적인 그런 전단 살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부 단체는 접경지 주민 불안 등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날린 뒤에도 이를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관련해 새 제재와 수출 통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유 자산 동결 해제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울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은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대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ter this week, our commitment to Ukraine will continue to be right up front and clear.
커비 보좌관은 11일 G7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번 주 후반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계속 명확하고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시간이 그의 편이 아니며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대담한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 국유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해 우크라이나에 혜택을 주고 푸틴 대통령의 군대가 초래한 파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새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irst, we will announce new steps to unlock the value of the immobilized Russian sovereign assets to benefit Ukraine.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목요일에 만나 현재와 미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강력한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러시아 국유 자산을 동결해 푸틴의 전쟁 기기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하며 러시아산 석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이번 주에 강력한 새 제재 및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drive up costs for the Russian war machine, and this week we will announce an impactful set of new sanctions and export control actions.
These actions 이어 러시아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체와 네트워크를 겨냥할 것이라면서 금융 조력자들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주요 부분에서 러시아의 미래 수익을 더욱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를 다룰 것이며 전 세계에 해로운 파급 효과를 초래하는 중국의 비시장 정책에도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 정상들이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13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이탈리아 동남부 플리아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등 국제 안보 문제를 비롯해 이주민 문제, 인공지능 AI 등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된 움직임이 이제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최근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대형 구조물이 등장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9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광장 연단 바로 앞에 전에 없던 흰색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또 광장 북쪽의 내각 종합청사 건물과 남쪽의 대외 경제성 건물 인근에도 흰색 구조물들이 늘어선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흰색 구조물은 11일자 위성사진에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광장 북쪽에 큰 정사각형 모양의 대형 구조물 두 개가 확인됐고 남쪽에는 광장 한 면을 모두 채울 만큼 긴 약 100m 길이의 흰색 대형 구조물이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은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 군악대 혹은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든 연단이 있는 자리로 그 바로 앞에 흰색 대형 구조물들을 쌓아둔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9일 광장 연단 바로 앞에 있던 흰색 물체가 사라진 점으로 미뤄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 구조물 또는 장비를 옮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로서는 위성사진만으로 흰색 물체가 무엇인지 또 어떤 용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가 방문하거나 열병식을 진행할 경우 김일성 광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실시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주민들을 동원해 빨간색 수술과 꽃 등으로 붉은 물결을 연출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따라서 구조물 포착에 이어 조만간 붉은색 인파의 모습이 뒤이어 나타날 것인지도 주목해볼 만한 움직임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6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평양 김일성 광장 곳곳에 흰색 대형 구조물이 식별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당시 김일성 광장에는 가로 약 45m, 세로 약 80m 크기의 구조물이 설치됐으며 약 일주일 동안 이 흰색 구조물들은 광장 곳곳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포착됐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열병식을 앞두고 예행 연습 차원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정황의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약 2주 뒤인 7월 27일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대표단 단장인 리홍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세르게이 쇼이고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을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열병식이나 대규모 인파를 동원한 행사를 앞두고 사전 연습을 시작하려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앞서 러시아의 베도모스티 신문은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에 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통상 열병식을 앞두고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 공터에서 차량과 인원 등이 집결해 훈련하는 정황이 최소 한 달 전부터 포착돼 왔는데 현재 관련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뉴질랜드가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활동 중에 선박 간 환적 4건을 적발하고 다수의 의심 선박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려는 활동을 숨기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뉴질랜드가 최근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이용해 실시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서 다수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1회의 임무와 88시간의 비행에서 총 4건의 선박 간 환적 사례와 관심 선박 30척이 관찰됐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33척이 추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방위군을 배치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감시 작전에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은 국제규칙 기반 체제를 유지하고 영내 안전과 안보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지휘한 마크 화이트사이드 뉴질랜드 공군 제5비행대장은 보도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려는 자들은 자신들이 활동을 숨기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요소들인 석유, 석탄 등 금지 물품들의 선박 간 환적 행위를 하는 선박들이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제재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탄도미사일 역량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진 이번 임무에는 뉴질랜드 공군이 2018년 이후 관련 임무에 사용해왔던 P-3K2 오리온 해상초계기를 퇴역시키면서 새로 도입한 포세이돈 해상초계정찰기가 투입됐으며 포세이돈이 해외작전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뉴질랜드 방위군은 설명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장거리 대잠수함전은 물론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해상초계정찰기로 뉴질랜드 공군에서 총 4대를 운용 중이라고 뉴질랜드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트롬프함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이 같은 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외무부는 다음 날 윈스턴 레이몬드 피터스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파트너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수행해온 감시 및 정찰 배치를 통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당당하게 국제사회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고전압 장비를 지원했다고 유엔 산하 기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력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 개발 계획 우크라이나 사무소는 11일 한국과 아이슬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 회사 우크라노그에 고전압 부싱 4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최대 송전전압인 750kV 전압 등급의 부싱 25개를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러한 고전압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싱은 전력 발전과 송전, 배전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 장치로 변압기나 다른 송전 인프라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안정적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부싱이 손상을 입거나 고장날 경우 전력 중단과 장비 손상은 물론 매우 비싼 유지 보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한국과 아이슬란드 정부의 이번 지원에 대해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에너지 시설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변전소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광범위한 정전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공된 장비는 이미 일부 피해 변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지원과 관련해 크리스토포로스 폴리티스 유엔 개발계획 우크라이나 상주 부대표는 UNDP는 한국과 아이슬란드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함께 6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 시 이러한 유형의 장비는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 중 하나라면서 국제 파트너들로부터 제공받은 새 부싱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적의 공격으로 인한 결과를 보다 신속하게 완화하고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다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영전력회사 우크라노고의 올레 파블렌코 투자 책임자도 긴급히 필요한 새 장비를 지원해준 한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유엔 개발계획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태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분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고 유엔 개발계획은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지난 두 번의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와 연대해왔으며 다음 겨울과 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력 복구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전달한 발전기 80대에 더해 추가로 200대의 발전기를 더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교전국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우크라이나의 지뢰 탐지기와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며 최근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평화 수준이 올해도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군비 지출은 조사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호주의 민간 연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 IEP가 11일 발표한 2024년 세계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평화 수준은 전 세계 163개국 가운데 15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49위에서 4단계 하락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각국의 평화 상태를 매우 높음과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북한이 미얀마와 소말리아,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17개 나라와 함께 매우 낮음에 속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한국과 타이완, 일본, 중국, 미얀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9개국 중에서는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체 국내 총생산 중 36.3%를 군사비용에 지출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39.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북한의 GDP 대비 군비 지출은 33.4%로 올해 2.9%포인트 더 늘어난 것입니다. 북한은 군사 부분에서도 전체 163개국 가운데 162위를 기록했고 폭력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6%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아 평화보다는 군사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평화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악화한 국가는 모두 97곳으로 첫 보고서가 발간된 2007년 이후 가장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에서는 모두 56건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08개국이 더욱 군사화돼 지난 2007년 이래 가장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더 큰 위기로 확대되기 전에 해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아이슬란드가 꼽혔고 이어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 뉴질랜드가 순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는 예멘으로 조사됐고 수단과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132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고 한국은 46위로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했습니다. IEP는 2007년부터 해마다 각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 국내 폭력 상황 등 20여 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계 평화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UN의 인권 개선 권고를 무시하는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보와 인권의 연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UN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일본이 북한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퇴보를 막을 수 있다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 워치가 11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북한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퇴보를 막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외교정책 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아시아를 강조한 점을 거론하고 아울러 일본이 현재 유엔 안보리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모두 이사국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시아 전역에서 인권이 악의적인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인권에 대한 일본의 헌신을 시험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이 바로 일본 앞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일레인 피어슨 아시아 국장은 특히 북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쪽 국경을 봉쇄해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인권 침해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10년 동안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며 안보리를 무시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어슨 국장은 또한 러시아가 지난 3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을 거부한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유엔 기구의 일본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억압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키고 무기 프로그램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 미국,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와 인권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공평하고 독립적인 전문가팀을 구성해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기록, 북한 정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 유엔 결의를 무시하는 불법 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북한 외에 중국과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인권 탄압 문제를 자세히 지적하며 아시아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인권 원칙의 선별적 적용으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유엔 기구에서의 의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정부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뒤에는 주미 일본 대사관과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휴먼라이츠 워치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2일 열리는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공개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11일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이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인권과 평화, 안보가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안보리가 지난 2023년 6년 만에 다시 소집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이어간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분쟁 속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북한 주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열악한 상황을 조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한국 대표는 9일 VOA에 12일 열리는 이번 안보리 북한 인권 공개 회의는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4개 나라가 요청했으며 이 자리에서 살몬 보고관과 폴커 트루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 인권 상황을 브리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지난해 8월 6년 만에 열린 회의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최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출된 서창록 한국 고려대 교수가 유엔 조약기구들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됐지만 국제적 관심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북한이 인권 증진을 위한 건설적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제사회가 조약 이행과 협력을 압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서창록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회 재선 추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4년 전에 사실 뭐 한국인 최초로 그 자유권위원회 당선이 돼서 그 상당히 영광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런 위원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 경험을 해서 이만큼 쌓아놓은 그 지식을 또 경험을 좀 살려서 한 번 더 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일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다시 재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다행히 상당히 치열했는데 당선이 돼서 열심히 한 번 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치열했다고 했는데 뭐 언론에 알려진 게 없었어요.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요?
예, 언론에 뭐 별로 크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그 한국이 그 선거 그런 선거 나가서 당선되고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 이제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면 위상이 올라가고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4년 전하고 비교를 해봐도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고요. 한국은 훌쩍 선진국이 됐는데 여러 가지 캠페인 방식이나 이걸 우리가 이 접하는 태도는 아직도 이 후진국형이라 이게 조금 갭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네, 뭐 새삼스럽지 않지만은 자유권위원회,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뭐 북한도 협약 비준국이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을 가입한 174개국의 국가에 대해서 그 규약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제 모니터링하는 기구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174개국을 이제 심사를 하고 또 리포트를 받고 또 정보 관료들이 제네바로 와서 이제 위원들과 상호 대화를 하고 또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이제 그런 이제 임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 진정 사건을 다룹니다. 옵셔널 프로토콜, 그러니까 선택 의정서죠. 선택 의정서를 채택한 국가들, 또 따로 규약이 있는데요. 그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국가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저희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 사건을 저희가 심의해서 저희의 견해를 밝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규약에는 가입했지만 아직 그 선택 의정서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제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 네. 강제실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계속해서 꾸준히 제출하고 있는데 이 자유권위원회는 그게 아직 안 되는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 가입을 했지만 북한은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항을 저희가 진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예. 북한의 이 자유권, 시민적, 정치적 상황을 교수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련해서는 뭐 북한이 뭐 꾸준히 좋지 않죠. 예, 다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개선되는 기미도 별로 보이지 않고.
네.
그런데 사실 최근에 그 팬데믹 그 이후에는 별로 이제 정보가 많이 없고 탈북자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거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 어떤 상황이 악화됐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국제사회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좀 또 거기다가 이제 다른 사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네.
우크라이나라든가 여기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관심은 굉장히 그런 데보다 뭐 나쁘면 나쁘지
네.
절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사회나 유엔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기구 같은 곳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악화된 측면 중에 하나다, 북한에서. 이제 뭐, 일부, 특별보고관은 3대 악법이다. 그래서 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평양문화화법, 청년교양보정법,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이 시민적, 정치적 자유와 직결되는 사안 아닌가요?
아, 물론입니다. 직결된 사항이고, 그 표현의 자유는 뭐 시민권에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고,
네.
분명히 그런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엔도 그렇고, 일반 세계의 사람들도 그렇고,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유엔 인권이사회나 제네바에서 회의가 있으면
네.
참석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전문가는 그래도 교수님이 한국 분이시니까 또이 시민적 정치적 자유권위원회에게 들어가셨으니까 뭔가 좀 북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좀 내시길 기대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북한 인권에 관심도 많고, 또 과거에 북한 인권에 대한 활동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이 북한 주민의 어떤 그 인권 증진을 위한 어떤 마음은 계속 있는데요. 사실 자유권위원회 위원 입장에서는 174개국 중에 한 개국이잖아요, 북한이.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위원회 입장이 항상 모든 과를 다룰 때 컨스트럭티브 다이얼로그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을 듣고 우리의 또 원칙을 얘기해주고 뭔가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북한은 협력을 하지 않아서 대화를 하지 않는 국가인데, 거기에 대고 뭐 어떤 우리 자유권위원회 입장에서 뭐를 말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의 입장은 어떤 그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리뷰하는 것 이외에 좀 별도로 의견 표명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스테이트먼트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 북한은 사실 정기 보고서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 상당히 지금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적극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좀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북한 인권을 다루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크게는 이제 인권이사회에서 특별 절차에서 다루는 것이 있고, 조약기구에서 다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주로 이제 그 특별 절차에서 그 라포터가 선정이 돼서 그 라포터 중심으로 COI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그 절차는 북한이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절차입니다. 그 일방적인 어떤 자기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핵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반면에 이런 조약기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은 북한이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참여를 안할 뿐이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장애인 협약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심사도 받습니다. 저는 좀 국제사회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조금 이런 거를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비준까지 했는데 왜 하느냐, 이걸 참여해라. 그래서 북한이 자유권위에 와서 소위 그 건설적인 대화, 컨스트럭트 다이얼로그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장래의 북한의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랄까 스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압박하려면 아무래도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될 텐데, 한국 정부가 뭐 좌우 정부에 관계없이 인권 사항을 너무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냐,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인권이 개선 안 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뭐 정책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망라하고 일관성이 없었다는 문제도 있지만, 인권이 우선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취한 거거든요. 진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존엄성을 존중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그런 오물풍선 살포와 그런 확성기 방송을 자유권 측면에서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좀 반응을 들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반응을 드는 건 없고요.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사실은 몰상식적인 일이고, 그거를 뭐꼭 자유권이라는 인권의 뭐 잣대를 가지고 설명하려지도 사실 없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유치한 행동이라서 제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인권 문제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그런 몰상식한 행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좀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런 노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조금씩 증진하는 게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에 재선된 한국 고려대학교의 서창록 교수로부터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에 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맑은데요. 평안북도, 함경북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평안북도 오전부터 밤사이 함경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에서 20도, 최고기온 19도에서 32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 안주 남포 맑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18도, 최고기온 31도입니다. 안주 기온 17에서 28도, 남포 19에서 30도입니다. 신의주 중간 강계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신의주 기온은 19에서 24도, 중강은 16에서 30도, 강계 17도에서 32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모두 맑습니다. 해주 기온은 18에서 28도, 용현 17에서 28도, 개성 17에서 31도, 사리원 최저기온 18도, 최고기온 31도입니다. 신계 13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보겠습니다. 함흥과 신포 맑은 가운데 함흥 기온은 18도에서 28도, 신포 18도에서 24도입니다. 해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습니다. 기온 15도에서 28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습니다. 기온 12도에서 25도입니다. 원산과 장전 맑은 가운데 원산 기온 19도에서 26도, 장전 20도에서 27도입니다. 청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기온 17도에서 21도입니다. 선봉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19도입니다. 끝으로 삼지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습니다. 최저기온 11도, 최고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이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선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맑은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는 1m, 오후에 1.5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1.5에서 오후에 2m로 오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한 정황이 잇따라 파악되는 가운데 평양 국제공항 활주로에 있던 항공기들이 이동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12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고려항공 비행기들이 지난 6일부터 10일 사이 공항 터미널 건물 근처의 계류장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공항의 다른 구역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동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초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 북한에 도착하기 하루 전, 그리고 같은 달 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방문하기 하루 전에도 같은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당시에도 항공기들이 터미널에서 먼 곳으로 이동했었습니다. NK뉴스는 이 밖에도 러시아 전쟁 기념비인 해방탑과 북한 국방성 청사에서 지난 5일과 11일 사이에 재포장과 보수공사가 이뤄졌다면서 북러 정상이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NHK 방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다음 주 초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러시아의 베도모스티 신문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고 이르면 이달 중에 이 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일정이 19일에서 20일로 계획됐다고 전해서 그 전후에 방북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실현되면 24년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5월 첫 임기 개시 약 두 달 만인 같은 해 7월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초에 5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북러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는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러시아 내부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중국 현대아시아 연구소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한국학센터 선임연구원은 11일 러시아 매체 프리마 미디어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서 일종의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몇 주 내에 전후 가자지구 관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2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칼리프 빈 칼리파 빈 압둘라지즈 알타니 카타르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통치와 안보, 재건 등을 관리하는 구체적 방안을 포함한 전후 구상의 핵심 요소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하마스가 추가로 제안한 휴전 조건에 대해서는 일부는 검토할 수 있지만 일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간극이 메워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결국은 하마스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확보한 3단계 휴전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동을 순방 중입니다. 앞서 하마스 측은 3단계 휴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수정안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협상팀은 이 수정안을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접수했다고 익명의 이스라엘 당국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하마스의 수정안이 휴전안에 대한 거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당국이 12일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가 6명의 여권을 취소시켰습니다. 홍콩 보안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수배자 명단에 등재된 네이선 로 전 입법회 의원과 시몬 청, 핀 라우, 조니 폭, 토니 초이, 멍 시우텟 씨 등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은 수배 중인 이들 무법자들이 영국에 숨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노골적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호위함 한 척과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이 대서양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1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해군 호위함인 코르시코프 제독함과 잠수함 카잔함이 600km가 넘는 거리에서 정밀 타격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